2023년을 마감하고 또 2024년을 기대하면서 금요예배를 통해서 한 3주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특별히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 저녁에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에베소서에 관한 그 책을 읽는 가운데에 제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읽는 가운데에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 그 헬라어 단어 가운데에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단어가 한 51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 중에서 이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51개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뭐 장수도 적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들이 너무나 저에게 익숙한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이 되었다. 1장에 나오는 기업이 되었다. 그다음에 크심, 크다라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그 단어, 또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것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 에베소서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러한 것이, 그 단어가 뭐 다른 의미들 비슷한 것들이 다른 곳에 나오지만 이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단어다란 거예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것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앞부분 그 1장과 그 3장에 반복해서 표현되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표현되는 핵심적인 단어, 동의어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데, 반복해서 비슷한 말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헬라어로 얘기하면 프리오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예정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선택과 함께 그 선택이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유도키아, 기쁨, 텔레마, 뜻, 프로텍티마, 계획하다. 오이코노미아, 이거는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프로데시스, 의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의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된 것이 반복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나미스라는 그 단어, 힘, 능력, 에네르게니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크라토스, 강력한. 이스키스는 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짧은 성경 가운데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 목적, 기쁨, 그 다음에 특별히 에베소서에만 언급되는 그 단어들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 엘레오스,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가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카리스, 은혜. 크레스테토스, 자비, 은혜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 이것이 이 짧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되고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양자됨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그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감사의 기도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선택,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선택한 백성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와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아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 세우기로 확정하신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또 당시에 한번 확인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곧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시카고 하인 연합 장로교회 5909 노스 라저스 에베뉴에 있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해요, 보통.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함께하는 그 중심에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이 시카고 한 연합장로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교회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리마델링하고 이곳을 가꾸었기 때문에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약 이곳을 가꾸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들어서 이것을 막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 허물어져가는 그 순간에 그곳에서 만약 주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이 여전히 교회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있지만 그곳에 예배하는 예배자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람이 없는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은 박물관이에요.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는 교회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송피아 성당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이스탄불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박물관이고 예전에 그냥 하나님을 예배했던 공간이에요. 언젠가 다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건물을 선택할 것인가,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값어치로 따진다면 그 성소피아 성당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값어치로 따진다면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이 바로 진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을 이야기하지만 그 건물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의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어요. 어디에서 경험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험한 거예요. 거기서 엄청난 제사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포기한 겁니다. 동시에 그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고 또 무너져 버렸지만 지금 그 성전이 없다고 해서 그 건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출발을 살펴보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인 것도 사실이지만 막 흩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그 3차 전도행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은 다 어디예요?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서 그 터키 지방을 가보니까 정말 엄청난 폐허들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지만 그 흔적만 봐도 엄청나요. 기둥 하나만 봐도 얼마나 엄청난 기둥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출발은 뭐였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신실하게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면된 교회가 우리 시카고아인 연합장로교회가 주일날 예배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할지만 해도 한 사람 정말 신실한 봉사자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신실하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요. 매일 새벽 예배 설교하고 금요 예배 설교하고 주일날 해요. 뭐 열심으로 따진다면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교회를 세우고 그 현지인들, 말도 어려운 그들과 함께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학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옆에 있는 아빠도 없는 학생 하나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배자예요. 그 학생과 예배하다가 보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은 그냥 우연히 만난 선교사님, 자기 집 옆에 생긴 그 학교를 하려고 준비하는 그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가 호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고등학교를 호주로 갔어요. 대학교를 한동대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온드라스에서 생긴 일이에요. 분명히 시작은 미약해요.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함께 하시는가라는 그 의심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 예배를, 새벽 예배를 나온 학생은 중학교 갈 나이가 돼버렸어요. 나이가 이미 좀 차버렸어요. 중학교도 이제 2학년, 3학년 졸업할 나이가 돼버렸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1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하니까 선교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소원이 뭐냐? 그 선교사님이 그 세우는 학교에 이제 중학교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나 거기서 공부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는 이미 먹었지만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래, 너보다 좀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해라. 공부를 시작했는데 예수전도단 그 DTS 프로그램을 하는 가운데에 우연히 호주에 있는 목사님 교회가 그곳에 온드라스에 단기 선교를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아이 이야기를 듣고 중학교 졸업하면 우리 호주로 와서 대학교를, 고등학교를 다녀라, 중학교 졸업하면. 그래가지고 호주로 가가지고 그 크리스찬 스쿨 고등학교 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비행기 값만 너희 교회에서 대라. 그러면은 학비는 우리가 그냥 장학금으로 주겠다. 해서 그 온드라스 아주 시골에 있는 학생이 호주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신실한 자들이 그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또 동시에 주님의 몸이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한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한 명 한 명은 또 어떻게 헌신하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게 되냐면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막 누가 얘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현지인들이 잘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두라스 선교사님도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어요. 모함을 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너무나 경찰서에 갔다가 오면 막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책임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있는 자들은, 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인정하는 자들은 어떤 것을 인정해야 돼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소망하며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순간 바로 되면 좋은데,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그 소망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내가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셨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 밝혀주신 것을 붙잡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그 풍성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18,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로고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더 확실하게 되냐면 믿음이고, 동시에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엄청난 환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목사인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성도인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화하면 할수록 답답해요. 우리 눈으로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려면 찾아볼수록 너무나 꽉 막힌 거예요. 사방이 완전히 꽉 막혀버렸어요. 사방이 꽉 막힌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 꽉 막힌 것이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인 줄 알았어요. 사방으로 완전히 돌아봐도 어떻게 피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장애물들, 엄청난 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방패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나를, 나의 자유를 억압하게 하고 나를 막 못 나가게 하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가로막는, 내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알게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죠. 내년도에 표가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뭐였냐면, 그렇지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그것은 숫자가 아니다 라는 거였어요. 숫자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모여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그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또 동시에 누구를 통해서냐면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하지만 솔직히 신실하고 충성된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결코 내가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누가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억만금을 줘도 싫음은 안 해요. 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 풍성함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정말 충만하다. 그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 어떻게 경험해요? 무엇을 경험해야 돼,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다 가짜예요, 그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를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함,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어떻게 알게 돼요? 물론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분노하게 해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그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처음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사람들의 태도, 그런 것을 통해서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있군요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역할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진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로스는 아니겠죠.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감싸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무엇보다도 세워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나누어질 때, 우리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여기서 당당함은 분명하게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그 구원, 부끄러움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2023년 이제 마무리하고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 정말 성령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